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사람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각 가난한 사람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은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삭개오에 대한 그런 뭐 동요도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오늘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18장 25절 바로 앞부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 그는 세리장이란 높은 지위를 가진 부자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리라는 선포를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세리장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 선포합니다. 그래서는 그를 이 삭개오를 바늘 귀를 통과한 부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바늘 귀를 낙타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바늘 귀를 통과한 낙타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 놀라우고 특별한 얘기,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한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큰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자 그는 크게 근심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자 삭개오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자 삭개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삭개오가 바늘 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같이, 부자 욥과 같이, 부자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로마에서는 소위 그 징세권 보유자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금을 거뒀습니다. 개인에게 마치 우리가 이 요즘 그 기업에서 외주주듯이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직접 이 서금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하청을 주듯이 이제 그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금 징수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징세권을 지배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일정하게 사면 그것을 나름대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징세권 보유자는 계약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또한 로마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이지만 그러나 또 유력한 유대인들이 이런 일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문제는 뻔하죠. 요즘도 이 세금 포탈하는 그런 그 관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건 뭐 식비지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 지배 시대니까 훨씬 더 그런 일들이 강했겠죠. 벨리라는 사람을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누가복음과 이 팔레스타인 상황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이집트 마을에서도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나일강 강둑 나루터 사용권을 돈으로 지불하고 산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일강 강둑 나루터 사용권을 지불해서 사서 이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통행료를 중수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요즘도 그런 이분이 그리한 제가 한 1980년도에 쓰니까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도 있을 정도니까 이런 식의 그 외주는 말이죠. 어쨌든 이런 세리장 같은 사람들은 세리의 아주 우두머리입니다. 가장 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령국의 협력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앞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일종의 이건 그냥 아주 하급 관리, 어느 정도 중간 관리를 한다면 삭개오는 굉장히 큰 그 관리입니다. 세리장이니까. 특별히 여리고는 무역량이 많은 유다의 변경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통관세, 이 관세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세리의 징세권 보유를 갖는 것은 일종의 돈을 벌 수 있는 노른자위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그가 부자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권력이 큰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가 아무리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참 안락하게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해도 뭔가 인간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장 삭개오는 제가 볼 때 돈은 많고 직위는 높은 사람이었지만 한평생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누구나 다 그 집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을 것이고 옛날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 일종의 아주 작은 그런 사람입니다. 난쟁이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작은 키는 그를 더욱더 우스꽝소리를 했을 것이고 아마 유대인들이 절교되는 신앙 논리에 따른다면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형벌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수군됐을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있는 허전함, 그는 많은 물질과 높은 지위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그것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 갈릴리 예수란 분, 그가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란 것을 그는 많이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가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을 스스럼 없이 사랑한다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이 절망감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갖고 그에게 다가갔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에게 갈 수 없어서 사람이 많았고,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의 얼굴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나무에 기어오릅니다. 우리 남근사님 나무에 기어올라봅시오.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동에서는, 특별히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의 지위가 가진 사람이 아이처럼 나무에 슬슬 올라간다. 기어 올라간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리고 누구나 다 삭개오가 나무에 걸러 올라갔을 때 모두 다 그를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까지 남몰래 속이 까맣게 타오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절망감에 빠졌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란 분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란 분을 보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 나무에 올라갔고, 오늘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고 오지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겠다. 이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 내가 꼭 내 집에 묵어야겠다. 여기 꼭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 정도 했는데,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조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기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서를 빼앗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는 다시 18장 25절부터 27절에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아까 했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복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그 일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어.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귀로 들어가.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바로 이 삭개오를 뒤집고 있습니다. 그를 바꾸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어려운 일, 자신의 물질에서 해방되는 것, 그 일이 그토록 어려운데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앞서 부자 청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 계속 했습니다. 부자는 부에 집착하고 부를 사랑하고, 아니 부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부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찹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의 그 많은 재물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고 그것이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누가는 그런 일을 끝없이 앞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물질은 그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살아왔죠. 자, 돈 많음이란 것은 자신을 깔보는 자들에게 어서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긁어 모으고 더 많이 쌓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또 한편 내가 이렇게 살지만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모으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쌓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죠.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갈망하며 수십 번 이러저런 갈등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이 길을 가는 것, 그리고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란 분이 나타났고 예수란 분의 말씀이 지금까지 들려왔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자 그가 놀랍게도 세리와 같은 내 자신 죄인의 집에 내가 오늘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치자 물질에서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터전이 그냥 뒤흔들려 버렸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인간 삭개오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향한 자를 찾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 이렇게 행동하죠.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내 갑절이라는 것을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건 율법에 있는 말입니다. 민수기 5장 6절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할 때는 20%를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렇게 합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넘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줍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18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삭개오는 단어 못 팔고 절반밖에 못 팔았습니다. 예수님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다 팔든 절반을 팔든 뭐 10분의 1을 팔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물질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변화 바로 이것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내 삶의 변화가 동시성입니다. 구원이 따로 있고 내 삶의 변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하고 있던 그 물질의 욕망과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예수를 통해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거룩된 삶을 회개하고 다시 율법을 따라 되갚고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물에 대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도를 피하라느냐? 너희는 필요한 것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이제 사람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요한은 말하죠. 옷 두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고 군인들은 남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받을 급료를 족한 줄을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란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길에 이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아무래도 무자비해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가 인간다운 자비심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이제 이내 가난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여전히 부자였지만 지금까지 다른 형태의 부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를 마태가 말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는 제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오늘 139회를 말하는데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믿는 방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는 이 특별한 방식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진리를 터득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축적 둘러쌓는 데서 나눔으로 불의한 치부 자세에서 정직한 나눔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가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디모데전서는 다시 그렇게 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이 삭개오의 이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6절에 이 일을 보고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다.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투덜대고 뭔가 예수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나 주님을 향하여 마음 열린 자, 가난한 자들을 영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가 칭찬을 낳고 아주 나쁜 자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것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가 부자이냐, 그가 가난한 자이냐, 그가 세리냐, 그가 종교 지도자지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린 자세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회개의 자세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곳에서는 저런 사람 없어. 세리장, 부자, 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어. 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의 왕궁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그의 아내와 함께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는 극악한 일을 수없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 왕궁에서 매우 높은 관리였습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아합의 왕궁에서 녹을 먹고 살아간 사람이 어찌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아합의 왕궁에도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고 50명씩 술에 굴에 굶기고 떡과 먹을 물을 주면서 그를 살려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합의 왕궁에도 여러분 오바댜가 있습니다. 세리와 세리장 같은 그곳에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지위, 어떤 것들을 갖고 그를 차별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 세리라 같은 이런 매국노 집단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 그들은 그냥 생내적으로 그렇게 나쁜 자들일 뿐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가슴 아파하며 진정한 생명을과 존엄을 찾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리와 세리장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앞서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세리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다시 봅니다. 구절이죠.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곳곳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갖고 있는 논리, 틀, 어떠한 것들로 규정하지 말고 그 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고 언제 그곳에는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사랑을 갈망하고 주의 긍휼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약계교에 말씀합니다. 구절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은 여러분 오늘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죽은 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이런 변화를 이루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자꾸만 죽은 후에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이고 누가복음은 끝없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을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구원의 오늘을 늘 살피며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의 긍휼을 입은 바로 오늘이 우리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윤동주 시를 제가 좀 유동신 씨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중에 이제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일은 없다. 그리고 어린 마음이 물은 질문. 내일은 없다. 짧은 시입니다. 이랬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일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사람들 하죠. 아, 내일은 밤을 자고 동틀면 내일이다.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그렇죠? 내일에서 같이 아침에 딱 일하니까 아이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더라. 그런 말 합니다. 무리여 내일은 없나니 내일은 없고 늘 오늘이라. 구원은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키가 작은 사람은 과감하게 나무에 한번 올라가 보고 그를 갈망하여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가면 우리의 갈망의 눈빛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주의 은총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리라 믿습니다.